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모세는 앞서 9장에서 첫 두 돌판 받은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첫 번째 돌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서 제외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였고 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지만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1절에서 5절은 모세가 두 번째 언약 돌판을 받아오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무개 하나를 새로 만들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시점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샀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은 바로 직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던 자녀가 갑자기 반성의 자세를 취한다고 해도 그 분노가 바로 가라앉혀지지는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반성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 나서야 부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진정한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판에 말씀을 써주십니다. 게다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여기서 조각목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시딤나무를 말합니다. 이 시딤나무는 우리말로 아카시아 나무로 광야나 건조한 지대에서도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이자 나무의 왕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곧고 아름답고 튼튼하여서 정말 귀한 대접을 받던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진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래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시딤나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는 궤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도 시딤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흔한 재료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게 할 때에 그 어떤 나무보다 복되고 존귀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간직했던 조각목 궤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노하셨던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밤낮을 금식하며 바짝 엎드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십계명이 쓰인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매번 죄에 쓰러지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매번 인내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죄로부터 거듭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회복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점을 찍습니다. 구약 속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중보자 되어주심과 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죄를 선택하기보다 주님을 붙잡으시는 믿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광야 여정의 단편을 소개하며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죽음과 엘라살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세의 설교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는 듯 보여집니다. 실제로 6절에서 9절 말씀을 빼고 5절과 10절의 말씀을 연결하여도 문맥상 단절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더 부드럽게 읽혀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설교문을 기록하는 중에 이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과 이를 넣어둘 법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궤의 보전과 운반의 핵심 인물인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 후계자 엘라살에 대해 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기구 운반의 책무를 맡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종교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레위인이었기에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지명으로 등장하는 브에롯 브네야간을 직역하면 아야간의 아들들의 우물로 풀이됩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 우물이 있었던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곳을 떠나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라는 징계, 징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이 민수기 20장 24절에 기록된 므리바의 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이곳에서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도와 대변인 역할을 맡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임무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은 시대의 어른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론에게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하였고 광야에서는 모세를 향해 인간적인 비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위대한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적인 허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더욱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즉 제사의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각 지파들에게 적절한 분깃을 따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을 미천 삼아 풍성한 소산을 갖고 자신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광야 밖에 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분깃이 있다는 약속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이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가장 큰 분깃의 땅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것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땅의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기시며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맛보고 누리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주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교우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까지 삽입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시 모세의 원래 진행하던 설교로 되돌아옵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머물렀다는 말의 히브리어 아마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일 때에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바꿔 표현하자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주 40야를 산에서 보낼 때에 자기 수도나 또 편안함 속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 희생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마음으로 섬김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모세의 전인격적인 섬김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창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은 언제든지 거짓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행동 속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생활화, 생활에 예배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의 전인격적인 예배와 기도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떠나다의 히브리어 마사는 텐트에 말뚝을 뽑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뚝을 뽑는 행위는 떠나는 행위로 잘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막바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서 텐트를 치며 즐겁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마칠 때쯤 텐트의 줄을 풀고 말뚝을 뽑아 텐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텐트를 잘 정리하여 귀가합니다. 텐트에 말뚝을 뽑고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텐트는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중에 잠시 머물렀던 텐트가 무너진 것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집에 돌아갈 기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텐트에 말뚝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텐트를 무너뜨리고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텐트 혹은 하나님의 모조품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신실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뚝을 뽑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텐트가 무너질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원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자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즉각적이며 또 인격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때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야, 잘 들어봐. 집중해서 들어봐.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절에 등장하는 네 개라는 말은 직역하면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발적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그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너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자제품을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그것을 살 때 제품 사용 설명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일단 먼저 사용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을 한참 뒤에야 발견하고 뒤늦게 사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봤더라면 그 제품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규례와 말씀은 쉽게 말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담도 이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파멸을 이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반드시 복된 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사랑, 우리의 왜곡된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르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분의 통제와 영향력 밖에 있으려 하기보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 보라라고 말하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들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자주 등장하는 자연세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에 대해 물리학적인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햇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짧은 파장의 빛들이 산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낮에는 푸르고 푸른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여 태양을 등지게 되면 새까만 밤이 되고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수백에서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은하와 별들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대성운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황홀함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사진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달려야 가로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작은 일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우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인간은 하늘 위의 하늘과 우주 너머 심우주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과 우주를 깊이 연구한 과학자일수록 자신과 그리고 지구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작은 먼지로도 표현하기 힘들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럴진데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소유하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말조차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고 예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이해와 능력 안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는 죄를 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늘을 소유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인간의 상식과 생각의 틀로 집어넣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해 라고 나의 생각에 맞춰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단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가 전하는 이 교훈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측량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조건과 이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관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지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조차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할 이유를 찾는 게 부모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와 우리 교우님들을 선택하실 때에 아무 조건과 이유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선택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예수를 믿는 와중에도 죄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모세는 또다시 이렇게 교훈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를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고백이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겠다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종착점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행하는 복종이 아닌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여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건강한 사랑과 겸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령어를 입력하면 정해진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고 선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회개이자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드러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판임은 1차적 의미로는 얼굴을 뜻하지만 이는 단순히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매우 중시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나 가진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존귀하게 대하거나 그렇지 않게 대하는 모습을 간혹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한 사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뇌물의 이 원문적 의미는 선물을 주다에서 유리되었습니다. 특히 이 뇌물은 형벌이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판결을 만들며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든지 부정과 부패의 싹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빠르고 편하게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정말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기보다 뇌물을 써서 빠르게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빠릅니까?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더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게 만들며 때문에 그 사회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뇌물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뇌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처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의 최약자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나그네 역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여행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지만 당시에 고향을 떠나 타국에 머물거나 혹은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혹시라도 아프거나 또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 나도록 외롭고 서럽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또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챙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그네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노예로 서러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20절에서 의지하고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머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욥기 19장 20절에서는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밀착되어 떨어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만약이라도 떨어질 경우에 그것이 곧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열 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저 같이 있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최고의 정점을 드러낸 사건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분만을 붙잡으십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형용 못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기보다 거듭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주님의 위대한 손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